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12장.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밭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밭 둘레에는 울타리를 두르고 돌을 쪼아 포도즙을 짜낼 돌학을 만들고 망대도 세웠다. 그리고 포도원을 몇 사람의 농부에게 세로 주고 여행을 떠났다. 철이 바뀌어 포도를 딸 때가 되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며 약속된 몫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을 잡아 매를 때렸다.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그 종을 쫓아버렸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농부들은 그 종을 모욕하고 머리를 때려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으나 농부들은 그를 죽이고 말았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많은 종을 보내어 보았다. 그러나 농부들은 번번이 그들을 죽이거나 때려서 보냈다. 주인에게는 농부들에게 보낼 사람이 단 한 사람 남아 있었다.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이 아이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주인은 생각하였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아닌가. 자, 그를 죽이고 우리가 그의 재산을 차지하자.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너머로 던져버렸다.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포도원으로 가서 그들을 죽이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넣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읽어보았을 것이다.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오히려 그 집의 주춧돌이 되었구나.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유대의 지도자들도 예수께서 하신 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을 두고 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들이고 싶었으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는 수 없이 예수를 그대로 두고 돌아갔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말을 트집잡아 올가미를 씌우고 싶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헤롯 땅 사람 몇을 예수께 보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정직한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할까요? 내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께서 이들의 약한 속셈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구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예수께 가져오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것이 누구의 얼굴이냐?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시저의 얼굴과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감탄하였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파 사람들도 예수를 찾아와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결혼하여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죽은 형제의 뒤를 이을 아이들을 낳아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하였으나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의 아내와 결혼하였으나 그도 또한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셋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일곱 형제 모두가 형의 아내와 결혼하였으나 모두 자녀 없이 죽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고 말았습니다.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들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살 것이다. 너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었을 것이다. 모세가 쓴 책 가운데 불타는 가시나무 덤불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거기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며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너희 사두개파 사람들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율법 선생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왔다. 그는 예수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그들의 질문에 훌륭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예수께 여쭈었다. 선생님,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가는 계명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가는 계명은 바로 이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우리 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둘째 가는 계명은 내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말을 듣고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그분밖에 다른 분이 없다는 선생님의 말씀은 정말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만 한다는 말씀도 옳습니다. 이 두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 있구나.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예수께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다시 가르치시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 선생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하느냐? 성령의 도움으로 다윗 자신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적들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겠다. 다윗 자손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그저 다윗의 자손이기만 하겠느냐?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율법 선생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걸치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즐긴다.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집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호러미의 재산을 탐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늘어놓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셨다. 그때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다. 그런데 남편을 잃은 한 가난한 여자가 작은 동전 두 개를 넣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가난한 호러미는 동전 두 잎을 바쳤을 뿐이다. 그러나 이 여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바쳤다.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살림에서 얼마를 바쳤다. 그러나 이 여자는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돈 모두를 바쳤다. 그 돈은 이 여자가 먹고 살아야 할 돈이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이사야서 제7장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수풀처럼 흔들렸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왈 야숩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해도 타다가 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가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작 해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스올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님께서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이집트 나일강 끝에 있는 파리떼를 부르시며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떼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두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 모든 가시덤불과 모든 풀밭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유프라데스강 건너 저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당신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또한 수염도 밀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비록 한 농부가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밖에 기르지 못해도 그것들이 내는 젖이 넉넉하여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은 천냥 값이 되는 천구루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라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일 것입니다. 온 땅이 찔라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임으로 사람들은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사냥을 갈 것입니다. 괭이로 일구던 모든 산에도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덮이므로 당신은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도 못할 것이며 다만 소나 놓아 기르며 양이나 받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희생을 드렸지만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때문에 연약하고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나를 그냥 백성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인하여 세상 사람들을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헤아리면 감사를 말로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의 서론을 간략하게 거론한 저자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의 자격을 7장까지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먼저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하는데 이 자격에서 주님은 합당하고 땅에서 끝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증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장의 역할을 과거 아론의 후손들과 이제 영원히 변치 않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대로 영원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땅에서 난 대제사장입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사죄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과거의 율법 속에서의 대제사장에 대하여 거론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세 가지 직책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달하는 선지자,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해결받는 제사장,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요점은 죄 지은 사람을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직을 중심하고 있고 이 논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1절 상반절인데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할 것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여야 한다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절대로 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한 것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용납하실 수 없고 죄인을 속죄하는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사람을 위한 일인 것은 하나님은 죄인 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존귀하고 영화로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이 바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한 것입니다. 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사라면 죄의 용서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 제사장조차도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2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혹되는 것은 당연히 알아야 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즉 무지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천사가 아닌 가장 구체적으로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뽑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은 하나님 앞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일이 덜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 아론의 후손들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을 맡기신 것은 자격 없고 범죄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것의 모형이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로 아론을 용서하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레위 가문의 대제사장들이 이 같은 초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3절인데 레위기서 16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먼저 자신들의 허물을 사함받은 후에야 백성을 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하나님께 백성의 사죄를 요청하는 존귀한 역할 역시 앞에서 지적한 대로 사람이 지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가능했음을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는 4절의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5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대제사장입니다. 이제 앞에서 대제사장직을 사람 가운데서 취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가능하게 됨을 육신의 아론의 후손에서 예수께로 옮겨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기독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5절 상반절인데 예수기도의 사역은 어떤 것이든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 의한 순종이었음을 고백하심을 들어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그리고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5절 하반절인데 이미 1장 5절에서 인용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지만 거기서는 천사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확증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인용하였다면 여기서는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증언하기 위하여 같은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에 따라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보내주셨고, 이제 다음 절부터는 사람으로서 죄로 죽을 인생들을 중보하기 위해 탄식하시고, 기도하신 사실을 통하여 그러한 절대적인 아버지께 드린 확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7절 상반절인데 예수도는 자신의 목숨, 즉 생명에 대하여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증거하심으로써 자신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이 생명의 능력이 미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7절 상반절인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인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수월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을 확신하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어떤 사람도 죽음에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 같은 이 역사에도 아들의 간절한 기도가 올려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7절 중간인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졸고 있었지만 그들과 자신에게 다가오는 안타까움을 내다보시고 세 번씩이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리고 공간복음에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떨어뜨리시며 기도하신 그 기도가 거절된 것 같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7절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이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기도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기도뿐만 아니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8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순종의 모범이신 대제사장입니다. 예수 기도는 어떤 면에서나 하나님 아버지를 받들매 모범이셨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 되심도 앞에서 거론한 아론처럼 하나님께 절대적이지 못한 것과는 다르게 모범이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사람 아담의 불순종에 대비되는 절대적인 순종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8절인데 먼저 앞에서 이미 인용한 시편 2편 7절 하반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영광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은 고난을 위해 난 사람과 다름없이 시간과 공간에 갇히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심으로 그것 자체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위엄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표현이라고 이해해야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도는 이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어떤 배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절에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희생은 이제 구원의 출발이며 완성이 되심을 증거합니다. 이 사실이 이어지는 내용에도 연결되어지고 있는 표현이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10절입니다. 율법 이전에 최초로 언급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부터 율법 속의 언약으로 사용하셨지만 예수도는 불완전한 아론의 계보를 따른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이 모든 부족함을 온전히 충족시키신 대제사장이시라는데 무게를 둬야 할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죽을 것을 염려하여 금방울을 달고 제사를 드리던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을 오늘 우리가 모시고 섬기며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여날 도와 주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천국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번에는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번에는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세 복음서의 공통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아무도 천년 이상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을 백세시대라고 하지만 백세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한다는 결론이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말씀에도 주의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영어성경 NIV나 여러 영어성경 번역본에서는 미래 시제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는 미래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이지만 이에 최종적인 완성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후 심판이 끝난 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때, 곧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루었도다.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 구절을 It is done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영원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며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곧 처음과 끝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십자가 나도 지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